지금까지 신약성경 53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53년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같이 봅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이 시간에 말씀 전하실 김상록 목사님은 로드인 대표입니다. 로드인은 이슬람권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 단체입니다. 목사님께서 딱 여기까지만 소개를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박수로 김상록 목사님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의 입을 대신해서 안부를 한번 이렇게 전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오늘따라 은혜스러워 보이십니다. 시작.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웃으니까 이제는 예수님 같아 보입니다. 시작. 제가 드림교회에 처음 와보는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들 교회 분위기 상당히 좋습니다. 잘 될 것 같아요. 예. 잘 되는 교회에 뭐 가르쳐 줄 게 없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되새겨 드리고 은혜를 한번 나눌까 합니다. 이 오늘 읽은 마가복음은 신약 성경 전체 중에서 실제적으로는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입니다. 현성은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돼 있지만 실제로 기록된 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됐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자체가 뭐냐면 새로운 시대, 예수님의 시대가 됐는데 그 시대에 예수의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주신 교훈이 뭐 다른 교훈이 아니라 주의 길을 준비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신약시대 때 최고로 먼저 받은 복음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가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교훈을 나눠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기독교는 이 성경책 갖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맞죠? 성경은 두 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죠? 그러면 제 설교는 되게 쉬워요. 자, 구약과 신약이면 구약이라는 말 뜻이 무슨 말 뜻이에요? 옛구자 약속 약자예요. 구약은 무슨 약속? 옛날 약속. 따라해 봅시다. 구약은 옛날 약속. 신약은 뭐예요, 그러면? 그렇죠. 드림교회가 수준이 높아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알아요. 자, 또 해봅시다. 신약은 새로운 약속. 자, 그러면 구약은 그 많은 이야기가 뭔 약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옛날 약속이래요. 이루어진 약속이래요. 구약을 무슨 약속일까? 구약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수많은 성경학자들과 목사님들과 설교가들이 구약을 한마디로 딱 줄이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 다 다른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오늘 강사인 저는 딱 한마디로 줄일 수 있어요. 구약 얘기를. 그걸 뭘로 얘기하냐? 예수님 이 땅에 오신다. 믿습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서 마지막 절까지 있는 구약의 모든 내용은 딱 한마디, 한 줄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게 구약이에요. 맞죠? 다윗의 이야기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창조의 이야기도 방주의 이야기도 제사, 율법, 성전 모든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성경, 구약 성경의 주인공은 구약 성경에 직접 예수라는 이름이 안 나왔지만 구약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자, 그러면 옛날 약속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럼 신약은 무슨 약속이라고요? 새로운 약속. 그럼 새로운 약속은 뭘까요? 예수님과 관련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됐습니다. 왜냐?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기준 삼는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전은 구약, 예수님 이후는 신약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약속은 무슨 약속일까요? 예, 따라해봅시다. 새로운 약속은 예수님이, 아, 예수님이 그러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아멘. 예, 약속은 딱 두 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새로운 약속,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게 성경 전체의 얘기예요. 오늘 연세 많으신 권사님, 집사님들도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신앙 얘기, 신약 얘기를 다 뭉뚱그려서 한 줄로 얘기하라면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 여러분, 아유,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 개인적인 얘기 아닐까요? 예, 그럴지 몰라요. 근데 저는 솔직히 여러분 담임 목사님, 이 목사님처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생긴 거는 공부하게 생겼는데 찐찐하게 생겼잖아요, 벌써. 공부를 잘 안 했어요. 그래서 책도 많이 없고, 아까 목사님 방을 잠깐 보니까 책이 되게 많아요. 아, 그래서 제가 진짜로 진심으로 하는 말입니다. 공부 많이 한 목사님들이 진짜 존경스러워요. 근데 저같이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이 더 많아요, 솔직히. 그죠? 맞잖아요. 뭘 아닌 척하고 있어. 예, 저같이 공부를 못한 사람이 많잖아요. 공부를 못해도 아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이 두꺼운 책이 하나 있으면 저자가 처음 부분에 쓰는 내용하고 중간에 쓰는 내용하고 끝에 쓰는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처음을 서론, 중간을 본론, 뒤에를 결론, 그래 얘기해요. 그죠? 몰라도 끄덕거리세요. 네. 그러면 물어볼게요. 저자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처음에 둘까요? 맨 마지막에 둘까요? 그렇죠. 맨 마지막에 두는 거예요. 와, 우리 주일학생 누구 아주 자신있게 대답했어. 누구야? 손 들어봐. 어, 그래, 그래, 그래. 너 앞으로 멋진 사람이 될 거야.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어디 둔다고요? 마지막에 둬요. 앞에는 뭘 두냐면 첫 장을 책을 읽자마자 어, 이 책 재밌겠는데? 한번 읽어볼까? 그러면서 이 책을 꼬시는 얘기를 넣어요. 이 책 읽고 싶게. 그래서 우리 성경도 읽어보면 첫 장 제일 1번이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냐? 이 세상 다 내 거야. 이런 분이 나타난 거야. 어, 이거 재밌겠네? 그러다 보니까 좀 있어 보니까 남자에다가 빨가벗고 막 돌아다니고 그래요. 어, 이거 재밌다. 그래서 읽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성경의 저자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어디 있다? 끝에 있다. 그럼 끝을 가봐야 되잖아요. 가봅시다. 성경 맨 끝에가 요한계시록 22장이에요. 같이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성경 맨 뒤에서 한 장을 넘기면 되죠.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 저자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예, 저자가 지금 뭐래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속히 오리라. 내가 할 수 있으면 빨리 다시 오겠다. 이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성경 이야기를 다 써놓고 마지막에다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가능한 한 빨리 가겠다. 왜? 김권사, 박권사, 이집사, 우리 아무개 장로님 보고 싶어서 빨리 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히 오겠다 했더니 아유 내가 너무 성급했나? 좀 천천히 갈 걸 그랬나? 이르기게 하시는 줄 알았는데 22장 12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이에요. 또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야, 이 방송실이 센스가 대단히 좋아요. 아유 목사님, 드림교회가 훈련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성경 찾는데 좀 바로 나와 있네요 지금 화면에. 예, 자, 또 두 번째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아니, 두 번 얘기했으면 이제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또 봅시다. 22장 20절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요한계시록 22장의 세 번째로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몇 번 얘기했어요? 아니, 결론을 때 결론에 해당하는 성경 66권 이 많은 얘기 중에 마지막 한 장에만 똑같은 얘기를 세 번 했어요. 그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속히 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성경의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하나예요. 이 세상 다 내 거다. 내 말 들으면 내가 너한테 창조주가 주인이 되게 해줄 거야. 근데 끝날 때 뭐라냐면 그 주인이 세계의 창조주인 내가 다시 올 거야. 속히 올 거야. 그러니까 오늘 첫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되는 거 뭐냐?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저한테 한번 물어보면 구약 시대 때 예수님 신앙이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굴까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제까지 오늘 설교 듣기 전까지 구약 성경 인물 중에 신앙이 제일 좋은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뭐 아브라함, 다윗, 뭐 모세, 뭐 여러 사람 있겠죠. 왜 아브라함이 신앙이 제일 좋으세요? 그러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잖아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잖아요. 많은 얘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구약 시대의 최고의 신앙인은 누구냐?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가 신약 시대인데 우리 시대의 최고의 신앙인은 누굴까요? 그렇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최고의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비법을 가르쳐드리러 온 거예요. 우리 시대의 최고의 신앙인이 되는 비법을 가르쳐드리러 온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먼저 있어서는 안 돼요. 자, 제대로 된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가르쳐주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종말론을 얘기하고 다시 오신 예수님을 얘기하면 이 얘기를 이단들이나 가짜 신앙인들이 이것을 전유물처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여섯 가지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빠른 시간 내에 이거는 아니다라고 아시면 돼요. 자, 첫 번째, 몇 날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라고 얘기하는 목사, 뭐 어떤 장로님, 어떤 선교사, 심지어 천사가 그 얘기를 해도 그건 100% 뻥입니다. 그러므로 노스트라다무스건 어떤 목사님이건 어떤 예언가가 몇 날 며칠 날 지구에 종말이 오고 그날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그날은 다리 뻗고 주무세요. 절대 안 옵니다. 그 근거가 있어요.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보니까 마가복음 13장 3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중간 생략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는 날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 그날 온다 그러면 그날은 절대 안 오는 날이에요. 심지어 누구도 모르냐? 오시는 예수님도 모른대요. 그 이유를 제가 조금 있으면 가르쳐드릴게요. 저는 이 얘기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적어도 예수님은 아셔야지.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왜 예수님이 자기가 다시 오는 날을 모를까? 좀 이따가 설명드릴 겁니다. 항상 예고를 해줘야 돼, 그죠? 그래서 기대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는 날은 절대 몰라. 그러니까 담이 선교회나 이런 것처럼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하는 데는 절대 가시면 안 돼. 그러니까 그린교회 성도들 중에 이제 앞으로 어떤 예언가건 인터넷에서건 동영상에서건 어느 기도원에 갔건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들었는데 몇 날 며칠 날 언제 예수님이 오시고 지구에 종말이 온다. 그럼 그 속으로 그래. 뻥도 제대로 치유하고 있네. 이러고 생각하세요. 가지 마세요, 거기. 자, 두 번째. 임박한 종말론 가짜입니다. 예, 따라해 봅시다. 임박한 종말론. 예수님이 오해받을 얘기를 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22장 7절, 12절,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오신대요? 속히 온다 그랬어요. 속히 온다는데 지금 2000년이 지났어.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안 오시나? 늦게 온다. 왜 속히 온다 그랬는데? 그래서 저같이 이제 제가 섬기는 로드인이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선교회인데요. 주님 다시 올 길을 준비하는 선교회다 그러면 다른 분들이 오해를 해요. 아니 저 목사님은 저 선교단체는 뭐 주님이 오실 날은 빨리 앞당기는 사람들이야?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오실 날을 앞당길 권한도 없고 그럴 주제도 못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 어서 오세요라고 얘기하지만 이 어서 오세요라는 말이 진짜 빨리 오라는 뜻이 아니라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예, 오늘 제가 드림교회 오기로 했는데 설교하러 부목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통화를 했어요. 목사님, 강사 목사님 2시 40분까지 저희 교회 오셔서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들 만난 다음에 설교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럼 제가 가는 동안에 또 목사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어디쯤 오고 계세요? 예, 제가 지금 김천쯤 왔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 그래요? 예, 목사님 조심히 어서 오세요. 이래 얘기하죠. 그냥 가능한 한 천천히 오시고 아주 안 오셔도 좋습니다. 이래 얘기하겠어요? 그 얘기 안 하죠? 아유, 어서 오세요. 그리고 제가 여기 또 교회 도착했어요. 오시면 내가 들어오면 어때요? 아유, 어서 오세요. 그러죠. 너 오지 마시는데 아유, 오셨어. 이러겠어요? 어서 오라는 얘기가 뭐예요? 제가 저 뒤에 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했는데 우리 이경희 전사님이 왔어요. 아유, 성교사님 어서 오세요. 이러면 그때부터 뛰어야 됩니까, 제가? 아유, 어서 오랜다, 빨리. 그게 아니죠? 우리 마음이 뭐라는 거예요? 당신 정말 그리워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질 뿐이지 그것이 주님의 길을 앞당기는 건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 드림교회 성도들이 어느 설교자나 어떤 천사의 예언을 받았을 때 당신 어서 오세요. 주님 어서 오세요 하면 주님이 금방 오신다. 뭐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신다. 몇 년 뒤에 오신다. 그 뜻이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오늘 제 설교가 다 끝난 다음에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그래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 그랬는데 그 예수님 기다려야지 그 마음 가지시면 저는 그걸로 좋게요. 그거지 뭐 아 이제 금방 오실 거니까 준비하고 아직 천년 뒤에 오실 거면 천천히 준비하자 그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임박한 종말론에 계시면 안 돼요. 마태복음 25장 5절에도 신랑이 더디 오매 예수님이 의외로 더디 올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 이유는 진짜를 갈라내기 위해서 그래요. 자, 세 번째 종말에 대해서 첫 번째는 시향부 종말론, 두 번째는 임박한 종말론, 세 번째는 뭐냐? 따라해봅시다. 두려운 종말론. 여러분, 진짜 신앙은 두려움에서 시작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와 종교는 다릅니다. 아니, 기독교도 종교의 하나 아닙니까? 앞으로 누가, 드림교회는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불교, 이슬람교, 뭐 조로아스터교, 힌두교 그런 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가 하나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왜 아니냐? 종교라는 거는 인간이 마음속에 만들어낸 게 종교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서 종교가 된 거예요. 바다에 뱃사람들이 바다에 그물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갈 때 파도가 무서워요. 그 무섭다 보니까 만들어낸 신이 뭐예요? 용왕님이야. 산에서 나무를 하고 약초를 캐던 상꾼들이
산이 무서우니까 만들어낸 게 산신령님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절간에 가보시면, 갓바위 같은 절에 가보세요. 입구 들어갈 때 이 사천왕이 이렇게 웃으면서 어서오세요 보살님들 이러고 있습니까? 아니면 으악 이러고 있습니까? 무섭죠? 무섭게 하고 있어요. 왜? 무섭게 해야 종교심이 생겨요. 제가 안동이라는 지방을 한번 지나갔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거기 제비원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큰 바위에 석가모니 상이 그려져 있어요. 나는 얼마나 놀랐는지, 그 우리나라 석가모니 우리 부처님 얼굴은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요? 이렇게 음흉하게. 그래서 언놈이 갖고 오나 이러고 보이세요. 제가 석가모니를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얼굴이 보면은 살짝 웃고 이런 얼굴이 아니라 뭔가 무서워. 왜요? 그래야 종교심이 생깁니다. 제가 이걸 왜 하냐?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설교를 누구한테 듣거나 뭐 할 때 종말 무섭다 이렇게 하면 환란이 오고 뭐 3년 반 7년 대환란 휴거되고 안당하고 뭐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으면 그래서 무서워 그거 표를 안 받으면 뭐 짐승의 표를 받고 되는데 무서워 그때는 여러분들이 뭐라고 해요? 아! 이거 가짜야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야 제가 그 이유를 또 좀 있으면 말씀드릴 겁니다 한 5분 뒤에 졸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안 졸고 있어 아무도. 자, 두려운 마음이 갖고 계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우리 선교회에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문의가 와요. 인터넷에서 어떤 뭐 설교를 하시는 어떤 예언가가 막 지진이 나고 뭐 전쟁이 일어날 거라 그래서 막 무섭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종말이 옵니까? 이래 얘기해요. 100%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통해 신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원하시는 경외함은 거기에 그 경외할 때의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 할 때 그 두려움은 무서워서 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너무 존경하고 너무 사랑해서 조심스러워하는 두려움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셨죠? 여러분, 여기 오늘 강사가 인상이 좀 웃어 보이고 밝아 보여요? 무서워 보여요? 밝아 보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막 함부로 할 거예요? 야, 강사 일로 와봐. 이래서 제가? 아니죠. 아우, 저렇게 그냥 기생오라비 같이 생겼지만 그래도 예쁘게 생기고 인상도 좋네. 그렇지만 장로님 나이 많으신 선임 장로님도 저보고 아유, 김 목사님 만나 뵙게서 반갑습니다. 이래 얘기를 해요. 왜 그래요? 강사니까 조심스럽게 대하려고. 그게 두렵고 떨림으로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거지. 장로님, 제가 오늘 설교 안 시키면 장로님 한대 팹니다. 제가 이러고 설교한 거 아니잖아요. 그건 장로님이 세우겠습니까? 네가 나한테 맞을래? 이러시죠. 그죠? 예. 네,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얘기도 어떤 목사든 천사든 어떤 영이 오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직통으로 와서 예수님 오시는 길 준비하면 너 사족을 놓으라고 너 인생이 막 힘들어지고 인생 칠지기로 두드려 팰 거야.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세요. 그건 영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은 따뜻한 마음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기피해야 될 이제 점점 수준이 깊어져요. 네 번째 뭐냐? 내 안전 위주의 종말론이에요. 따라해봅시다. 내 안전 위주의 종말론. 예. 이게 무슨 얘기냐?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안전해지느냐에 관심을 갖고 있는 방법, 그런 마음에서 종말론을 바라보는 거 100% 가짜예요. 이게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 요즘은 이 얘기 잘 안 나옵니다만 한 2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히트쳤던 책이 하나 있었어요. 이름이 휴거예요. 휴거. 우리가 공중 들림을 받아야지 이 땅에서 환란을 안 당한다. 그래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휴거라는 책 보면서 휴거를 어떻게 당해야 되냐? 우리가 어떻게 들림 받아야 되냐? 그러면서 제일 나왔던 게 7년 대환란을 어떻게 피해가느냐? 이래 나와요. 여러분, 가짜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내용은 내가 어떻게 하면 환란 안 당하느냐가 핵심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 주님이 원하면 목매임을 당할 수도 있고 환난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다만 그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환난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움을 꺾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진짜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어떻게 하면 복받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예수 때문에 미쳐서 못 살고 싶은 마음이 들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진짜 종말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뭐 생체 이식이 뭡니까? 바코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환란을 피해나? 환란을 당하나 안 당하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당하는지 난 상관이 없다. 묶이든지 뭐 사람들한테 잡힌 바 되든지 상관없다. 강의 위험, 뭐 사람 위험, 강도 위험, 위험 어떤 것도 상관없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전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배워야 될 마음은 뭐냐? 종말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안전하냐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에 진짜 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 뜻대로 준비하냐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따라해봅시다. 만몬의 종말론. 조금 어렵죠. 만몬의 종말론.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돈의 종말론. 만몬은 돈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앞으로 종말론을 얘기하는 어떤 분이 결국 그 얘기 장황하게 다 해놓고 그러니까 너 재산 다 팔아갖고 돈 들고 우리 단체로 와. 여기다가 어느 땅을 사서 여기 우리 모여있어야 돼. 돈 헌금을 강요한다든지 돈 갖고 오라 그러면 100% 가지. 선교 단체든 목사든 무엇이든 간에 복음을 가지고 돈 모으려고 한다면 그거는 가짜입니다. 그거는 돈이 하는 선교예요. 돈이 하는 종말론이에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 돼요. 마지막 여섯 번째, 적그리스도 종말론. 따라해봅시다. 적그리스도 종말론. 적그리스도 종말론은 뭐냐? 예수님하고 예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모든 게 적그리스도의 종말론이에요. 그럼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주님? 아니, 목사님, 예수님 대신하는 모든 게 적그리스도예요. 예를 들어 이단 교주다, 이만희씨다, 신천지에 적그리스도입니다. 아니, 어떤 분들 그래요. 666이 뭔지 궁금하다. 제가 어떤 분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저희 단체는 요한계시록을 복음적으로 해석하고 또 종말론을 건강하게 이렇게 해석하는 단체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대뜸하는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시험해봐도 됩니까? 그래요. 예, 해보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그럼 요한계시록에서 666이 뭡니까? 저한테 물어요. 제가 그때 뭐라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분한테 그러죠. 선생님,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궁금하라고 쓴 책인데 왜 666이 궁금해 당신은?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누가 궁금해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궁금해야 돼요. 근데 왜 666이 궁금해? 왜 7년 대환란이 궁금하고 왜 휴거가 궁금해요? 그게 다 적그리스도야. 진짜 궁금할 거는 뭐냐? 예수님이 궁금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예전에 저도 신앙이 없 이렇게 다르게 이 가치가 안 들어있을 때는 요한계시록 읽으면 막 무섭더라고요. 뭐가 오고 뭐 용이 나오고 말 탄 자가 나오고 신말을 타고 뭐 붉은 말을 타고 막 나오니까 어머 무서워 이런. 알고 나서 보니까요 이거만큼 재미있는 게 없어요. 요한계시록만큼 재미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볼 때마다 예수님이 보여. 숨바꼭질하는 것 같아. 어머 여기도 예수님 숨어있네. 어머 여기도 예수님 숨어있네.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구나.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이 보여요. 자, 이제 아시겠죠? 시한부 종말론, 임박한 종말론, 두려운 종말론, 내 안전 위주의 종말론, 만몬, 돈의 종말론, 그리고 적그리스도시 정말론 다 없애세요. 그럼 이제 잘못된 건 얘기했으니까 이제 제대로 된 걸 알아야 되잖아요. 앞에 그거 다 기억 안 해도 돼요. 이제부터 진짜예요.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시나? 아까 제가 두려운 종말론이 틀렸다 그랬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태어날 때부터 크리스천으로 자라오면서 이제까지 목사도 돼서 살아왔는데 어릴 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왜 오시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분이 오시면 심판하러 오신다. 맞죠?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 있고 잘한 사람 못한 사람 심판할 거다. 제가 예수님의 재림을 연구해 보니까 그건 맞는데 그 심판은 예수님이 오는 진짜 목적을 위한 과정뿐이 안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진짜 오는 목적은 심판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제일 중요한 것 찾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찾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요한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찾았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자, 우리 화면 우리 성경 구절 그대로 두세요. 여기 제가 주목하고 싶은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 이것은, 맨 마지막 줄을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성경 말씀 제가 얘기할 때까지 그대로 두세요. 제가 이제 질문해 볼게요. 성경 66권의 1188절인가요? 이 모든 절이 다 하나님 말씀 맞아요? 틀려요? 맞죠? 굳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안 해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해요. 또 생각해 봅시다. 성경 모든 말씀이 참말이에요? 어떤 건 거짓말이에요? 다 참말이죠? 하나님 말씀이고 참말씀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데 또 강조를 했어요. 이제 제가 성경을 전체를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고 소개한 데는 여기뿐이 없어요. 뭐가 참말씀이냐? 그거는 설교자가 설교하다가 저도 오늘 그 얘기를 한 번인가 두 번 했는데 얘기 착 하다가 여러분 다 까먹어도 좋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런 얘기 잘하잖아요. 설교자들이. 그죠? 하나님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얘기하다가 너희들 다 까먹어도 좋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 이건 진짜 하나님 말씀이고 이건 진짜 참된 말이야. 그게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은 뭐냐? 결혼식하러 옵니다.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는 결혼식 하기 때문입니다. 하기 싫어요, 결혼식? 왜 이래, 갑자기? 드링크에 갑자기 힘이 빠졌어.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유는 결혼식 하고 싶으셔서다. 예.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는요, 결혼식 하러 오시는 거예요. 왜 결혼식 하러 오느냐? 그게 왜? 이제 화면 이제 지워도 됩니다. 저는 왜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하필은 예수님이 결혼식 하러 온다 그랬을까? 실제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뭐가 되냐면 성부 하나님이 다스리던 우주의 통치권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다스려요. 성부 하나님이 다스리던 세계를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이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원래는 결혼식이 아니라 왕의 재관식, 왕의 취임식, 왕이 되는 날이에요. 사실은 왕이 되는 날. 근데 예수님은 그날을 왕의 재관식, 왕의 취임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결혼식이라고 일부러 표현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유가 뭐냐? 결혼식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뭐냐면요, 결혼식은 여러분 일생의 최고로 기쁜 날이에요. 동의하시나요? 지금 이제 결혼생활 한 30년 하시고 저같이 22년 정도 했으면 그 결혼식이 뭘 중요하다고 지금은 그래 얘기를 해. 근데 22년 전에 결혼할 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때는 진짜 좋았어요. 여러분 결혼식 할 때 돈 제일 많이 쓰고요. 그냥 미친 듯이 결혼식 생각만 해. 제가 제일 한심, 제가 황당한 게 뭐냐면 지금 입고 계신 옷들이 그렇게 안 비쌀 거예요. 여러분들 옷이 그죠? 결혼식 했을 때 입는 웨딩드레스 몇 번 있습니까? 일생에 딱 한 번 입는데 그게 싸요? 비싸요? 비싸요. 한 번 입는 걸 10년 동안 입는 옷보다 더 비싸게 주고 사. 이유가 왜요? 제일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그게 결혼식이에요. 대통령 취임식은 그냥 물어볼게요. 대통령 취임식이 기쁜 날이에요? 내 결혼식이 기쁜 날이에요? 혹시 대통령 취임식이 기쁘세요? 뭐 박근혜 씨 동생입니까? 아니죠. 네. 대통령 취임식도 좋아할 수 있겠지만 내 결혼식이 기뻐요. 주님은 그 얘기예요. 누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신부로 서느냐? 결혼식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제가 오늘 이 설교하러 온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오늘 드림교회가 제가 설교 안 해도 아마 목회 잘하시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잘하실 거예요. 그런데 잘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반드시 주님이 오시는데 그 주님 오실 때 내가 예수님 옆에 신부로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신부는 누구냐? 목 빠지게 내 결혼식 기다리는 것처럼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신부예요. 지금까지 솔직히 그렇게 안 기다렸잖아, 솔직히. 맞죠? 예, 끄떡거리는 분들이 진짜 믿음 있는 분들이야. 아닌 척하고, 이런 사람 아니야. 예, 지금까지는 안 기다렸어도 괜찮아요. 앞으로, 여기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70, 80이 넘어도 살아있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 다시 오실 날 내가 신부로 쓰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예. 꼬부랑 망태기가 돼서 상관없어요. 예수님 신부가 되면 돼!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신부는 이 결혼식은 또 왜 결혼식으로 무대장치를 하신다면 유태인들의 결혼식은 준비가 꼭 돼 있어야지만 결혼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솔직히 결혼식 하면 이제 청첩장을 만들어요. 그래서 막 뿌려요. 그죠? 야, 너도 오고 권사님도 오시고 집사람도 오시고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데 막 뿌려. 유태인들은 안 그래요. 꼭 올 사람만 초대를 해요. 가서 물어요. 저 박 권사님 결혼식 오실 거예요 안 오실 거예요? 아, 저 그날 바쁜 일에서 못 옵니다. 네, 그럼 박 권사님 못 오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에 저희 아이들 축하해 주세요. 저 김 집사님 오세요 안 오세요? 네, 옵니다. 예, 그럼 김 집사님 오는 걸로 체크해 둘게요. 이래서 결혼식 하기 전날 누가 올지를 확실히 정해놓고 그 사람들 인원이 준비가 되면 결혼식을 시작하는 거예요. 준비돼야지만 결혼식이 이루어져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가 돼야지 결혼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아까 제가 가르쳐드리겠다고 했던 비밀 하나가 풀려요. 그게 뭐냐? 제가 첫 번째로 이따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했던 말씀이 마가복음 13장 32절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제가 그 얘기했죠? 근데 그 오시는 예수님인 아들이 안 돼요? 모른대요? 모른대요. 그 이유가 나와요 여기에. 아니 왜 예수님이 오시는데 오시는 예수님이 그날을 몰라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결혼식이니까 누구의 자격으로 오세요? 그렇죠. 신랑의 자격으로 오세요. 그러면 결혼식은 세 사람만 있으면 시작해요. 신랑, 신부, 주례자, 증인. 하객은 있으나 없으나 괜찮아요. 없으면 음식비가 굳습니다. 괜찮습니다. 부주는 그냥 계좌로 받으면 되니까. 자, 세 명만 있으면 돼요. 자, 그럼 물어볼게요. 결혼식이 누가 시작을 해야 돼요? 주례자가 시작하는 거예요. 신랑이 저 뒤에서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입장하려고. 이제 신랑이 입장하겠습니다. 주례자님, 주준비 다 됐습니다. 아무리 진입이 다 됐습니다 하고 눈을 막 찡긋찡긋하고 부르십시오 해도 주례자가 안 부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리 친근하고 불러주세요. 그래서 안 해도 안 해. 이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주례자가 딱 있다가 신랑 입장 그러면 신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했냐면 그날과 그 시는 아들도 모르고 그날의 선언을 시작하시는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은 주례자가 선언을 해오는 거예요. 준비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은 뭘 준비하느냐?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신랑은 뭘 준비해요? 결혼할 때? 그렇죠. 집을 준비합니다. 그랬더니 저 뒤에 지금 노총각 어떤 남자 형제가 집을 어떻게 준비해? 걱정 염려하지 말지어다. 집을 준비하라 그랬지 집을 사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월세건 도지건 준비만 하면 돼. 그냥. 예, 준비하면 돼. 이 전통이 어디서 왔냐? 예수님한테서 온 걸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 또 뭔 소리야? 이랬겠죠. 제가 증거 성경을 밝혀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요한복음 14장 2절 우리 방송실 준비되는 대로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너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뭘 준비하러 간다고요?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 제가 이제까지 설교한 교회 중에 방송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제일 잘 맞는 데가 이 교회입니다. 진짜 누가 계신지 모르지만 진짜 따봉입니다. 진짜. 예, 정말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천국에 다시 올라가는데 이유가 뭐라고요? 예, 네, 뭐 준비하러 간다고요? 거처. 즉, 신혼집 준비하러 간대요. 저는요,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생활하는 동안 제일 풀리지 않은 의문이 여기서 해결이 다 됐어요. 그 의문이 뭐였냐면, 제가 좀 길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는 제일 이해 안 됐던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하셨어요. 저는 여기서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예수님 부활한 것도 저는 이해가 돼요. 근데 40일만 가시고 간 게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일 힘든 게 뭐였을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가짜라고 얘기한 거. 물론 여기 막 못에 박히고 창에 찔린 것도 아프셨겠지만 제일 견디기 힘든 게 뭐였냐면 매달려 계셨어요. 십자가에. 그때 밑에 있는 애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야 이 가짜야 내려와라. 남은 구원한다며 지 몸뚱아리 아마 구원 못하는 게 거기 매달려 있어? 넌 십자가에 내려와야지 우리가 믿을 거야. 저건 가짜 메시아야. 막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인 이 목사님 같으면 예수님처럼 끝까지 계셨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짧게 만나봤지만 인품이 되게 좋아요. 담임 목사님. 여기 강사인 저는요 못 견딥니다. 그런 소리 들으면 성질이 못 돼가지고 제가 생긴 것보다 성질이 못 됐어요. 제가 이렇게 매달려 있다가 밑에서 떠들잖아. 야 김상목이 가짜야 내려와.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것들을 그냥 그래가지고 이 십자가 못이 팡팡 나가고 딱 내려온다. 미카야 잠깐 내려와봐. 확 미카야 한방 쥐박어. 막 쥐박어요. 내가 죽을 때까지 조용히 하겠어. 알았어? 여기서 올라가서 다시 죽겠어. 왜 가짜라는데 내가 왜 죽어? 진짜인 거 얘기해놓고 죽어야지. 근데 예수님은 저같이 승질머리 없는 분이 아니라 그걸 다 참으셨어요. 가짜라도 좋다. 얼마나 억울하게 죽으셨는지 열두 제자 중에 한 명인 도마도 예수님을 안 믿은 거예요. 살아났다 그랬더니. 왜 안 믿을 만하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못이 얼마나 컸냐면요. 길이가 여러분 손바닥 길이만 합니다. 굵기가 여러분 엄지 손가락만 합니다. 이게 여기에 박힌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큰 못을 박히는데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살아난 그 손에 못 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 알겠다. 그 말이 뭐냐? 손가락보다 굵었다니까요. 그 구멍이. 구멍이 뚫어졌는데 3일 만에 그게 메워져요? 안 메워져요? 안 메워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보고 믿겠다 그랬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부활한 예수님이 도마와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나타났어요. 분명히 손가락 집어 넣어보고 믿겠다는 도마가 손가락 안 집어넣고 믿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보여! 도마가 있길래, 도마야, 나단 여기 구멍이 보여! 얼마나 구멍이 큰지. 예수님이, 도마 여기 보이지? 나 보이냐? 예수님 이러실지도 몰라. 그만큼 구멍이 큰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큰 구멍이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봤으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죠? 도마가 믿은 것처럼 다 믿을 거예요. 그러면 왜 40일만 계셔? 40년 계시도 되고 400년 계시면 다 믿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어렵게 선교하지 말고 예수님 여기 십자가 못 박고 갖고 내가 부활했다 계속 서 계시기만 하면 아마 지금 이슬람 사람들이 메카 도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못 보고 전 인류가 다 믿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왜 40일 만에 올라갔냐고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그게 이해가 되는 게 오늘이 말씀으로 말했어요. 아, 예수님의 목적은 이 땅에서 자기가 처음 오는 게 목적이 아니었구나. 두 번째 결혼식 하러 오는 게 목적이었구나.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빨리 가서 신혼집 만들어가지고 거기 우리와 같이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더딜까봐 제가 이야기를 만들어서 얘기해 드릴 테니까 이건 아마 안 까먹을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가짜 얘기입니다. 비유예요, 비유. 제 얘기로 제가 만들어서 얘기해 볼게요. 졸다가 일어난 분들 이게 또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예수님 대신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짝순이라는 여자와 약혼을 했어요. 아우, 짝순 씨 저랑 결혼해요. 한 달 있다가 결혼해요. 근데 이 짝순이가 너무 가난해. 그래서 제가 짝순이한테, 야 짝순아, 뭐 다른 거 다 준비할 거 없고 올 때 숟가락만 하나 들고 오면 돼. 그랬더니 짝순이가 약혼을 하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생각하는데 어떻게 오빠랑 결혼을 하는데, 상록이 오빠랑 결혼하는데 어떻게 숟가락만 들고 가. 걔도 예단을 해야지.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조폭한테 가가지고 돈을 빌린 거예요. 조폭한테 가서 저 돈 좀 빌려주세요. 물정을 몰라요. 그 조폭이, 이자가 100%야? 하루에 원금만큼씩 이자가 붙어? 그건 뭔 소리인지 몰라. 아니, 알았으니까 주세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빌렸어요. 1,000만 원을 빌리고, 그럼 내 이름 2,000만 원? 3일 중에 3,000만 원이야, 이게. 그 돈인지 모르고 1,000만 원을 빌려갖고, 이제 뭐, 세간살이 준비한다고 준비했어요. 열을 딱 있다가 조폭이 나타났어요. 야, 짝순이, 돈 갚어. 여기 지금 돈을 얼마 갚아야 되는데요? 1억 갚어, 1억. 아, 왜 1억이에요? 저 1,000만 원 빌렸는데. 내가 그랬잖아, 100%씩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열흘 지났으니까 이자가 9,000만 원이야? 1억이야? 갚아. 그랬더니 짝순이가 갚을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돈이 없는데요. 그러면 1억 값을 해야지? 어떻게 해요? 너는 그럼 잡아다가 저 목포 신안 앞바다에 가가지고 평생 새우를 1억 원씩 잡아. 그래가지고 짝순이를 데리다가 저 무인도에다 갖다 가둬 놓고 새우하고 조개를 까고 만들게 나왔어요. 얘기를 잘 들으세요. 그래서 제가 한 열흘 나흘쯤 돼서 이제 보름쯤 지나갖고 제 짝순이를 결혼하려고 찾았어요. 짝순이 어디 갔어? 수소문 하니까 없어. 근데 물어봤더니 조폭한테 팔려가지고 섬에 잡혀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폭한테 찾아갔어요. 왜 내 애인을, 내 약혼녀를 데리고 갑니까? 얼마를 빚졌습니까? 그랬더니 1억이래요. 그럼 내가 대신 갚아줄게, 그 1억. 응? 1억을 갚아? 그래. 그럼 1억 갚으면 되니까? 아니, 1억 갚고, 그거는 원금하고 이자니까 갚고, 대신 네가 거기 들어가서 새우잡이 하고 있어. 이래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짝순이를 사랑하니까 줬어. 내가 1억 주고 그 여자 풀어주셔. 목포 항구에서 딱 맞교환입니다. 약속을 하고 1억을 조폭한테 주고 제가 조폭한테 붙잡혀갖고 목포 앞바다에 갔어요. 그랬더니 짝순이가 저기서 통통배를 타고 와요. 다른 조폭이 데리고 와가지고 짝순이를 거기 냅둬요. 자, 봤지? 네 애인은 여기에 풀어준다. 대신 네가 들어가서 이제 평생 동안 조개를 잡아라. 그래서 가요. 자, 이쯤에서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 풀려난 짝순이가 여러분들이라면 목포 항구에 앉아서 어머 난 자유야, 이제 우리 오빠가 대신 들어갔으니까 난 이제 들어가서 막 갈래 이럴 거예요? 아니면 그 앞에 앉아서 울고 있을 거예요? 울고 우리 오빠는 막 이러면서 울고 있을 거예요. 제가 잘못 생겨가지고 막 울고 있을 거예요. 막 울고 있는데 저는 무인도에 가서 잡혔죠. 그래서 조폭은 이제 1억도 벌었고
일꾼도 하나 생겼으니까 우리 끝났다고서 이제 서울로 가버렸어요.
조폭이 모른 게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국가대표 수영선수였어요. 그래서 섬에서 목포 앞바다까지 3일 동안을 수영하고
그냥 내가 박찬이보다 수영을 더 잘해. 따라가지고 3일 만에 목포 앞바다에 딱 왔더니 누가 있어요? 짝순이가 울고 있어. 여자가 짝순이한테, 짝순아, 오빠 왔다, 상록이 오빠 왔다, 그러면 어때? 오빠가 만나서 해오를 해요. 이제 두 번째 질문. 그래서, 아, 질문하기 전에. 그래서 둘이 있는 돈을 이렇게 모았어요. 너 주머니 있는 돈 꺼내봐. 내 돈 꺼내봐. 다 꺼내봤더니 돈을 다 모았는데 서울에 갈 수 있는 차표는 딱 한 사람 분량뿐이 안 나와. 근데 누가 가야 되느냐? 짝순이는 운전면허증도 없고 차도 없어요. 근데 나는 운전면허증 있고 30년 무사고야. 거기에 가면은 기똥찬 차가 있어요. 벤츠 500 시리즈가 있어. 좋은 건지 제가 모르겠지만 하여간 좋은 차가 있어요. 자, 가면 집도 내 집이 있어요. 누가 가야 됩니까? 짝순이가 가야 돼요? 운전면허증 있는 제가 가야 돼요? 운전면허증 있는 상록이가 가야 돼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알죠? 상록이가 가야 돼요? 짝순이가 가야 돼요? 상록이가. 강사 이름을 그때 물어보는 거예요. 상록이가 가요. 이제 제가 가요. 그러면 제가 갈라 그러면 짝순이가 이럴 거 아니야. 오빠 가지 마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아니야. 짝순아 기다려. 빨리 가서 갔다 와야 우리가 여기에서 너를 데리고 와서 내가 너를 살지. 그럴 때 여러분 중에 못 가게 다리 이 바지가랑이 붙잡고 들어가서 절대 가지 마 이럴 사람 있어 없어요? 없죠. 만약에 그럴 사람 누구예요? 가지 말고 당신 오빠하고 나하고 여기서 거지같이 그냥 목포 아파트에 거지로 그냥 평생 살다 죽자 이럴 사람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하루만 갔다 오면 아니 50평짜리 아파트에서 벤츠 끌고 다니고 20억씩 막 돈 있는 거 갖고 살 텐데 그랬으면 좋겠죠. 그죠 여러분? 예. 네. 그렇게 살 텐데 왜 목포 아파트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시라도 빨리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이게 예수님 마음이라고요. 비유를 하니까 알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와가지고 왜 왔어요? 조폭한테 빚졌거든. 사탄이라고 하는 조폭한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빚 다 갚고 내가 대신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지옥 내 신부가 지옥 가는 거 대신 내가 갔다 올게. 음부에 수월에 내가 내려갔다 올게.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갔다 온 거예요. 음부까지 갔다 온 다음에 이제는 수용해갖고 3일 만에 살아났어. 이해됐죠? 살아나서 성도를 딱 만났어. 약혼녀를. 그때 약혼녀 때 예수님 살아났어. 예수님. 그래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빨리 가야 된다. 왜? 집 준비하러 가야 돼. 그랬더니 그래. 가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가세요. 그건 뭐예요? 목포 아파트에 그지같이 계속 삽시다. 이 얘기야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40일 증인이 필요한 시기 40일만 채우시고 가신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 세상뿐이 안 보이니까 이 세상만 어떻게 잘 해결되길 바래. 그러나 주님은 이 세상이 아니라 완벽한 세상에서 우리와 영원히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약혼기간이에요. 결혼식이 지금 미뤄진 거야. 얼마나 불완전하고 부조리하고 부족해요. 여러분 보세요. 강사인 저도 머리 이마가 이렇게 넓어요. 어떤 친구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아, 상도가 김 목사 이마 좀 빌려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족구 좀 한판하게 그러더라고요. 하도 넓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 이 놀림을 당하면 안 되겠다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이마에 머리숱 좀 많이 나게 해주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여기 좀 그냥 뭐 머리 좀 많이 나게 해서 AS를 접수시켰어요. 그랬더니 마치 기도 중에 AS 접수됐다는 응답이 오는 것 같아요. AS가 접수가 됐습니다. 접수가 됐습니까? 근데 머리가 안 나.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아니, 기도가 접수가 됐다는데 왜 머리가 안 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응답을 하세요. 사용한 지 절반이 지나면 환불이 안 됩니다. AS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네 나이가 49살이기 때문에 이미 사용한 지 너무 오래돼서 안 돼. 그냥 그대로 써. 자, 여기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고병이 아프죠? 그죠? 다 다리가 아파 관절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목사님 기도 좀 해서 아무리 막 미쉽니다. 우리 권사님 미쉽니다 해도 어때요? 목만 아프지 다리는 안 아프죠. 왜? 고장이 났어. 이제 다 썼어. 그런 기도 아무리 해봐야 안 들어줘. 그러니까 빨리 정형외과 가서 빨리 인공관절 넣으세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원하는 건 뭐냐, 이 땅에서는 아무리 바꿔주고 아무리 고쳐줘도 불완전해. 그러니까 완벽하게 새 집에서 완벽한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오실 거예요. 아멘. 그런데 왜 2000년이나 이렇게 미뤄졌습니까? 예수님은 준비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요. 예수님은 준비가 벌써 끝났어요. 누가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았어 그거는? 신부가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부이기를 원하는데, 아니 신부들이 오늘에서야 알았어 결혼식이 있는 걸. 그럼 어떻게 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9장 9절이 얘기한 것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이 복되도다. 청함받은 자들이 복되도다 한 거예요. 오늘 이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복된 거예요. 왜? 결혼식이 있는 걸 알았잖아. 할렐루야. 그럼 알기만 뭐해? 준비를 해야죠. 그럼 신부는 뭘 준비를 해야 돼요? 신부는 과연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느냐? 예레미야서 2장 32절에 보니까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잊어버렸어요. 예수님 오신다는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이러면 안 돼요. 전 드림교회는 다른 건 다 좀 부족할지 몰라도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를 준비하는 건 절대 앞장서시길 바랍니다. 신부는 무엇을 우선순위로 돼야 되느냐? 아가서 4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마음을 빼앗겼구나. 신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솔로몬이 술람미언한테. 신부야, 네가 내 마음 뺏었구나. 저는 드림교회가 전국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크고 제일 유명한 교회는 아니에요. 맞죠?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우리가 제일 큰 교회도 아니고 제일 유명한 교회도 아니잖아요. 그죠? 괜찮아. 그거 다 상관없어요. 드림교회가 목표에 대한 사명이 뭐냐? 저 우리 이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당의 장로님들, 전 교우들이 어떤 교회가 되느냐? 예수님 마음을 뺏는 교회가 돼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 마음은 내가 뺏는다. 우리가 제일 준비된 신부들이 되는 교회가 된다. 그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목사가 와서 이렇게 소리 지르고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여러분 같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정말 주님의 길을 잘 준비한 신부들이 된다면 그것으로 주님은 좋게 해요. 대구 땅을 이렇게 주님이 지켜보다가 오늘 주일이지 대구에서 누가 예배드리나 이렇게 보고 있다가 드림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 이 목사님,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주님 어서 오세요.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 열심히 준비하기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한 거고,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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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림교회 너희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신부는 신랑을 향한 정절을 지켜야 되죠. 아가서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 신부는 참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공한 샘이로다. 여러분,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정절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어떤 예언자가 나타나갖고 어떤 이단이 나타나갖고 예수님은 이렇게 온다 뭐 두렵게 온다 뭐 쓸데없는 소리야. 예수님은 드림교회 안에서 우리 이 목사님과 우리 당의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교회가 합심해서 우리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시다. 그게 교회예요. 예수님이 친히 목자가 되시는 그날까지 버텨야 되는데 혼자 버틸 수 없으니까 같이 모여서 버티는 곳이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를 향한 정절을 지키세요. 어떨 때는 운동을 하고 싶고 대회 끝내 대신 그냥 운동하러 가고 싶고 산에 가고 싶고, 어떨 때는 그냥 골프 한번 라운드 한번 치고 싶고,
어떨 땐 친지들하고 한번 모여서 오래간만에 얼굴 보고 싶더라도 정절을 지켜야죠. 나는 예수님 기다리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야. 예수님 지금 이 강단에서 이 예배당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 예수님 만나러 와야지.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그게 신부예요. 신부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야 됩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쭉 나가보면 이런 얘기 있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62장 5절에도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때때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전도회에서 뭔 일을 하려는데 나는 이번 야유회 갈 때 김밥을 가고 싶은데 저 다른 권사님이 자꾸만 뭐 초밥을 하재. 김밥을 해야 되는데 초밥 하재. 저쪽에서 또 비빔밥 하재. 여러분, 주님 오시는 것 때문에 안 싸워. 교회는 비빔밥이냐 김밥이냐 이것 때문에 싸워요. 그래서 상해. 나는 김밥 했어야 되는데 비빔밥을 했어요. 비빔밥 했더니 막 쉬었어. 커다란 비빔밥이 쉬어가지고 다 먹지도 못하고. 이게 다 그 회장 때문이야. 마음이 상해.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할 게 뭐냐. 신부는 그것 때문에 웃고 울지 않아요. 비빔밥을 먹든 김밥을 먹든 주님 기다리면 돼. 아멘. 여러분, 결혼식 하는데 피로연 음식이 후지돼. 어떤 사람이 아유 갈비탕이 맛대가리 하나도 없고 그냥 고기도 하나도 없어. 그냥 쪽다구만 돌아다녀. 아 이게 괜히 왔나 봐. 가는 사람들 누구냐? 하객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맛대가리 없어도 그 결혼식장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누구예요? 신부는 지켜요.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목사님이 100% 다 잘할 수 없지만 99% 잘하다가 1% 잘못할 수도 있어요. 뭐 말 한마디 잘못했는데 그게 꼭 상처가 될 수 있어. 아, 권사님 지나가는데 목사님 잘하려고 얘기한 건데 아유 파마를 머리를 찢으셨네. 아니, 관심을 보인 건데 지나가서 찢어가 뭐 찢어가. 내 머리가 그렇게 꼴비기 싫었나 보지.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왜?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런 거에 울고 웃는 사람은 신부 자격이 없어. 예, 목사님 맞습니다. 찢었습니다. 머리가 그냥 찢어가지고 지금 그래도 그냥 귀엽게 봐주세요. 아우 김밥을 쌌어야 되는데 이게 비빔밥을 해갖고 그냥 다 셔서 못 먹게 되는데 좀 용서하세요. 그냥 그래도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은 오실 거잖아요. 아멘. 그걸로 기쁨을 삼아야 돼. 저는 드림교회가 우리 여기 선임 장로님 맨 앞자리에 앉아서 지금 설교 내내 제일 많이 웃고 계세요. 여러분 이런 분이 돼야 돼. 또 이렇게 하면 또 강사가 선임 장로한테 아부한다고. 그런 사람 눈에만 그래 보이는 거야. 아, 실제로 제일 많이 웃고 계세요 이분이. 설교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면 이러지 말고 왜 뻥 하고 있어. 목사님이 안 웃긴 얘기를 해도 웃어 죽었죠. 좀 울리는 얘기하면 허허허허 하면서 또 울어주고. 이게 교회예요.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분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 신랑을 기다리게 도와주는 분들이 다 고맙게 여겨지는 거야. 우리 이 목사님도 신랑 되시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딴 데 못 가고 곁길로 가지 않게 그 주님 바라보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부에게 부탁한 게 뭐냐.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에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무슨 얘기냐. 신부들한테 청첩장 돌리라는 거예요. 따라해봅시다. 신부는 청첩장 돌리면 된다. 맞습니까? 예. 조금 길게 따라해봅시다. 신랑은 집 준비하고 신부는 청첩장 돌리면 된다. 아멘. 그 청첩장 돌리는 게 뭐냐? 이 땅 끝에 예수님 오십니다. 그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청첩장 돌리는 거예요. 뭐 모든 열방에게 가까운 내 이웃에게서부터 저 세계 열방 가운데 오늘 기도하신 어떤 집사님인지 장로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 기도하신 것처럼 미전도 종족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러면 주님은 오세요. 우리가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주님은 주님 준비하고 우리는 우리 준비 다 할 거 해놓고 주례자이신 하나님이 부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그게 신앙인의 자세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결혼식은 그러면 언제 준비되느냐? 신랑 준비 다 끝나고 신부 준비 다 끝나면 주례자가 부르십니다. 근데 이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일을 그동안 너무 게을리해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이 열방 백성들을 부르고 계세요. 오늘 담임 목사님도 저와 함께 설교 올라오기 전에 잠깐 저한테 간단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해 주셨어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올 것이다.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 얘기를 들어라. 이슬람에 있는 어떤 여자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보냈어요. 그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8명이 개종하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인간들이 하도 선교를 안 하니까 누가 해요? 하나님이 직접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신부로서 정말 신랑을 잘 기다리고 있고 잘 준비하고 정결하게 온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총척장 돌리다가 주님 맞으면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저는 오늘 설교 마지막 말로 이런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다 찾아보세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10구절 안에 들어가는 귀한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제가 성경 전체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10구절 중에 하나예요. 자, 디모데후서 4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계도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맨 마지막에 쓴 책이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는 언제냐? 사도 바울이 죽음을 직감했어요. 아, 이제 나 이제 죽겠구나. 순교당했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집필한 성경이 디모데후서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 이제 내게는 주님이 의의 면류관을 준비했다. 여러분한테 질문해 볼게요. 사도 바울이 의의 면류관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의의 면류관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의심의 여지가 있죠? 왜 받을 자격이 있어요?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해요? 목사님, 그걸 몰라서 물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쓴 성경이 12권이 넘어요. 그렇게 신학적으로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이고요. 그것뿐입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선교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수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민족들을 주님께 돌려보냈는데요. 그것뿐입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예수님 못지않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강도의 위험, 불의 위험, 강의 위험, 여러 위험들을 다 불사하고 그냥 주를 위해서 헌신 달려왔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 받아도 당연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그죠? 아멘? 뭐, 아멘 하려는데 약간 껄쩍지근해, 지금. 그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는 의의 면류관 받으려면 사도바울처럼 전 세계 돌아가면서 그냥 선교해야 되고, 막 성경도 12권 이상 써야 되고, 우리도 막 고생 직살하게 하고 이래야 돼요. 그게 아니에요. 방송실 아까 썼던 디모데후서 4장 8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정독해서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고만 여기서부터 잘 읽으세요. 시작.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아멘. 아멘. 의의 면류관은 누구에게 준다고요? 모든 자. 무슨 모든 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여기 우리 나이 많은 권사님, 우리 안경 끼시고 세 번째, 두 분, 두 분 다, 예. 두 분 권사님. 연세 높으시죠? 권사님이세요? 예. 권사님, 사도바울만큼 막 전 세계 안 돌아다니셨죠? 그죠? 예. 근데 의의 면류관 어떻게 쓴다고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와. 이 백발이 성성한 권사님도 남은 여생 동안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합니다. 제 남은 인생의 유일한 소원, 아니 유일한 안 해도 되고 최고 우선순위 소원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천국 가서 의의 면류관 씁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쩌록 바라건대 드린 교회가 교회가 할 게 많아요. 구제도 해야 되고 장학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주일학교 해야 되고 다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것 다 못하고 좀 부족하더라도 다른 교회보다 조금 못하더라도 인원수가 다른 교회만큼 크지 않더라도 딱 하나는 성공해야 돼요. 우리 대구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우리 드림교회만큼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열정이 가장 큰 교회는 없습니다. 그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